8번 메시지 최종적인 완성. 이 메시지에서 우리는 창세기 1장의 절정인 최종적인 완성에 이릅니다. 여기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회복과 창조 가운데 있는 여러 과정들을 다시 상기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이 흑암과 사망 위에 품고 있었습니다. 빛이 왔고 빛과 흑암 사이에 분별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위의 것들과 아래의 것들을 나누기 위하여 궁창을 만드셨습니다. 그 다음으로 하나님은 사망의 물에서부터 마른 땅을 불러내셨습니다. 그 마른 땅에서부터 식물의 생명이 생겨났습니다. 식물의 생명 후 넷째 날에 빛이 와서 땅을 비췄습니다. 그러고 나서 물고기의 생명, 새의 생명, 육축의 생명, 짐승의 생명과 그리고 모든 기는 것들이 나타났습니다. 마지막에 하나님은 사람을 창조하셨습니다.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창조의 절정입니다. 이것은 작은 일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표현되었고 대표되었다.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표현입니다. 그는 또한 하나님의 통치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람은 바다와 공중과 땅과 특별히 모든 기는 것들을 다스리는 하나님의 권위를 부여받았습니다. 사람은 하나님처럼 보이기 때문에 능력과 권위와 다스리는 권세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권위를 갖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창조의 절정은 하나님의 형상과 만물에 대한 하나님의 권위를 갖고 하나님을 대표하는 사람인 것입니다. 사람이 하나님을 볼 때, 하나님께서 사람을 볼 때 그들은 똑같게 보입니다. 만일 내가 당신의 사진을 찍는다면 당신은 그 사진과 똑같이 보일 것이고 그 사진도 당신과 똑같이 보일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람에게 사람, 너는 나와 똑같다 라고 말씀하실 수 있고 사람도 하나님, 당신은 나와 똑같습니다. 우리 둘은 정말 똑같군요 라고 대답할 것입니다. 또한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부터 나올 때 그는 모든 피조물을 다스리는 자입니다. 그는 다스리는 권세, 즉 통치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통치권이요 왕국입니다. 창세기 1장 가운데 있는 두 가지 중요한 말은 형상과 통치권, 즉 다스리는 권위입니다. 기는 것들이나 물고기는 잊어도 괜찮지만 형상과 다스리는 권위를 가진 사람만은 잊어서는 안 됩니다. 사람은 뱀이나 전갈의 형상대로 만들어지지 않았습니다.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어졌습니다.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을 가지고 있으며 통치권을 유지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권위를 행사합니다. 이것이 절정입니다. 형상과 통치권은 창세기 1장에서 두 개의 씨앗으로 뿌려졌습니다. 그러나 이 씨앗들이 자라고 발전하기 위하여는 성경 전체가 필요합니다. 추수, 곧 완전한 성숙은 요한계시록 21장과 22장에 있습니다. 새 예루살렘 전체가 하나님을 나타내며 하나님의 모양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새 예루살렘은 영원히 하나님의 통치권을 유지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거룩한 권위를 행사합니다. 이 두 개의 씨앗들은 오늘 당신과 내 안에서 자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형상과 권위는 우리 안에서 계속 자라고 있는 것입니다. 젊은 부부의 경우를 생각해 봅시다. 남편은 아내를 사랑하며 아내도 남편을 사랑합니다. 그러나 아내는 그녀의 남편을 사랑하면서도 속으로는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당신을 사랑하긴 하지만 당신은 철없는 청년일 뿐이에요. 이론적으로는 아내에게 그녀의 남편이 그녀의 머리라고 말하는 것이 옳습니다. 그러나 그 아내는 속으로 나는 내 남편이 내 머리임을 잘 알아. 그러나 사실 그는 철없는 청년이야. 그를 존경하기란 어려운 일이야 라고 말할 것입니다. 어느 날 남편이 구원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생명이 그 속에 들어왔습니다. 이것은 씨앗이며 이 씨앗은 날마다 달마다 이 청년 속에서 자라납니다. 아마 8개월쯤 후에 그 아내는 남편을 보며 말할 것입니다. 정말 그이는 존경할 만한 분이야. 한때는 철없는 청년이었지만 지금 그이에겐 정말 무게가 있어. 그이는 희미하지도 경박하지도 않아. 그이에겐 무게가 있어. 남편은 아내에게 당신은 내가 이제 그리스도인이라는 사실을 알아야 해. 당신은 반드시 내게 복종해야 돼. 라고 말하면서 권위를 행사할 필요가 없습니다. 아내는 남편을 볼 때마다 그의 말에 무게가 있음을, 그에게 무엇인가 고귀하고 가치 있는 것이 있음을 실감할 것입니다. 그녀는 저절로 남편을 존경하게 됩니다. 전에는 대들기도 했지만 이제 그녀의 남편은 하나님의 형상을 갖고 있으며 이 형상으로부터 하나님의 권위가 나오기 때문에 아내는 남편이 말하는 모든 것을 진지하게 여기면서 그를 존경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다스리는 권위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워치만 이의 영적 권위라는 책을 읽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단지 우리는 교회의 장로들이다. 우리는 기독교 단체의 지도자들이다. 우리는 하나님의 권위이다. 라고 말하면서 그 책을 이용합니다. 만일 당신이 이런 말을 한다면 당신은 하나님의 권위에 대해서는 끝난 사람입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형상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주 예수님께서 오셨을 때 그분은 결코 사람들에게 그 자신이 곧 권위라고 말하거나 그에게 복종해야 한다는 자세를 취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분은 결코 이렇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러나 그분이 이 땅에 계셨을 때 그분은 하나님의 형상을 가지고 있었고 하나님의 권위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권위는 항상 형상에서부터 나오는 것입니다. 최종적인 완성은 하나님께서 나타나고 대표되는 것입니다. 이보다 더 높은 것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나타나고 대표될 때 그것이 바로 절정입니다. 사람은 하나님을 나타내기 위하여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어졌습니다. 이것은 생명의 문제입니다. 형상을 가진 생명은 하나님을 나타내기 위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람이 하나님을 대표하도록 하기 위하여 만물을 다스리는 권위를 사람에게 주셨습니다. 이것은 권위의 문제입니다. 만일 당신이 권위를 가지고 하나님을 대표하려 한다면 생명 안에서 하나님을 나타내야 합니다. 성경 전체는 단 한 가지, 곧 하나님을 대표하고 나타내는 성도들의 이야기인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구약과 신약 안에 있는 18가지의 예를 생각해 보기로 합니다. 아브라함의 예. 아브라함부터 시작합시다. 이것은 아브라함 전에 하나님을 나타내는 사람이 없었다는 뜻은 아닙니다. 아브라함 전에도 적어도 아벨, 에녹, 노아의 위대한 세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역사를 읽을 때 우리는 그들이 적을 이겼다거나 다른 어떤 것을 정복했다는 기록을 찾을 수 없습니다. 아브라함 전까지는 원수를 이긴 사람의 기록이 없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접촉할 수 있는 제단을 쌓았습니다. 당신이 하나님을 접촉할수록 당신은 하나님의 형상을 더 갖게 됩니다. 당신이 하나님을 바라볼수록 당신은 하나님을 닮게 됩니다. 하나님을 접촉하기 위한 목적으로 제단을 쌓은 것은 점점 더 하나님의 형상으로 변화되어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아브라함은 탑을 쌓은 것이 아닙니다. 바벨의 사람들은 하나님을 접촉하기 위한 제단을 쌓지 않고 그들의 이름을 전하기 위하여 탑을 쌓았습니다. 그것은 자만입니다. 그러므로 아브라함은 그러한 환경에서 부르심을 받아 나왔고 작은 제단을 쌓고 하나님을 접촉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을 접촉할수록 그는 하나님처럼 보였습니다. 성경은 결국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친구가 되셨고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친구로 불리웠음을 말해줍니다. 만일 당신이 창세기 18장을 읽어본다면 당신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창조주나 전능한 하나님으로 오신 것이 아님을 알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에게 친구로 오셨습니다. 하나님과 아브라함은 함께 이야기를 나누는 두 친구처럼 교제를 가졌던 것입니다. 그때 아브라함은 더욱더 하나님을 닮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아브라함이 원수를 정복하고 패배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요셉의 예. 요셉은 창세기의 역사 기록 중 최후의 인물입니다. 그는 거룩하고도 승리하는 생활을 했습니다. 그는 하나님과 대단히 흡사한 생활을 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거룩했습니다. 요셉도 거룩했습니다. 하나님은 승리하셨습니다. 요셉도 승리했습니다. 요셉은 하나님의 형상을 가졌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뜻을 이룬 사람입니다. 요셉의 이야기는 거룩한 생활, 승리하는 생활, 결국 다스리는 권위가 된 생활의 이야기입니다. 요셉은 온 애굽을 다스렸습니다. 창세기 1장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어져 하나님의 통치권을 위임받은 사람을 봅니다. 창세기의 마지막 몇 장에서는 실제로 하나님을 나타내고 대표하고 온 땅을 다스리는 한 사람을 보게 됩니다. 모세의 예. 모세는 위대한 정치가가 아니었습니다. 그는 하나님을 접촉한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을 접촉한 후 그의 얼굴은 하나님의 영광으로 빛났습니다. 모세의 얼굴이 하나님의 영광으로 빛날 때 그는 하나님의 형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처럼 모세는 하나님의 권위를 가진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는 이스라엘의 온 집을 다스리는 권위를 가졌던 것입니다. 그는 또한 대적을 쳐부술 권위를 가졌습니다. 그는 기관총이나 원자탄으로 싸운 것이 아니요 작은 지팡이로 싸운 것입니다. 그 지팡이는 능력을 나타낼 뿐 아니라 권위를 나타내는 것입니다. 모세는 그 지팡이를 사용하여 홍해를 명령했습니다. 길을 내라. 물은 갈라졌습니다. 그것은 권위였습니다. 모세는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사람이었고 하나님의 권위로 하나님을 대표한 사람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과 회막의 예. 모세 다음으로 이스라엘 백성을 보기로 합시다. 이스라엘 백성은 제사장 나라로 불리웠습니다. 이스라엘은 왕의 나라로 불리운 것이 아니라 제사장 나라로 불리운 것입니다. 제사장은 하나님의 형상과 관계 있는 것이고 왕은 하나님의 권위와 관계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구약과 신약에서 이 두 지위, 즉 제사장과 왕을 봅니다. 제사장은 우리로 하나님을 접촉하고 하나님의 형상을 갖게 하기 위한 것이며 왕은 우리로 하나님을 대표하고 하나님의 권위를 행사하게 하기 위한 것입니다. 후에 우리는 그리스도인들이 왕들과 제사장들로 불리우는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의 운명은 제사장 나라가 되는 것이었습니다. 그들은 그들의 얼굴이 모세처럼 하나님의 영광으로 빛날 때까지 하나님을 접촉해야 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의 소극적인 면만을 보지 마십시오. 적극적인 면을 보십시오. 그들은 회막과 법궤를 가지고 여리고를 패배시킨 제사장들이었습니다. 당신이 여호수아 6장을 다시 읽어본다면 이스라엘 백성이 창이나 칼을 가지고 싸우지 않았다는 사실을 알 수 있을 것입니다. 그들은 날마다 간증을 가지고 양각 나팔을 불었습니다. 그러고 나서 그들은 하나님을 찬양하는 뜻으로 소리를 질렀습니다. 여리고성은 무너졌습니다. 그들은 군인들이나 천사들처럼 싸운 것이 아닙니다. 그들은 제사장처럼 싸운 것입니다. 당신이 제사장일 때 당신은 원수를 굴복해 할 자격이 있습니다. 아내들이여, 당신은 왜 당신의 가정생활의 전쟁에서 지고 맙니까? 그것은 당신이 제사장의 얼굴을 갖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아마 당신은 전갈이나 거북이나 뱀의 얼굴을 가지고 있을 것입니다. 당신이 제사장의 얼굴을 나타내지 않는다면 당신은 이미 싸움에서 진 것입니다. 남편들이여, 당신은 머리입니다. 그러나 어떤 종류의 머리입니까? 전갈의 머리입니까? 전갈의 머리인 남편은 결코 올바른 머리가 될 수 없습니다. 당신은 반드시 하나님의 영광으로 빛나는 제사장의 얼굴을 가진 머리이어야 합니다. 만일 우리가 제사장의 얼굴을 갖는다면 우리는 우리의 가정생활에서 승리를 얻을 것입니다. 오늘 형제들의 집에 있는 형제들에 대해서까지도 알아보고 싶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얼굴을 가지고 있습니까? 여러분은 주의 영광을 반사하는 제사장의 얼굴을 가지고 있습니까? 아니면 주의 얼굴을 가지고 있습니까? 우리는 제사장들이 되어야 합니다. 그때에 우리는 모든 환경을 이길 것입니다. 당신이 제사장의 얼굴을 갖고 있는 한 당신은 권위를 갖고 있는 것입니다. 예리고는 정복될 것입니다. 아론과 쌍난 지팡이의 예. 아론의 예는 대단히 흥미롭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온 이스라엘 백성이 제사장 나라가 되는 것이었으나 이스라엘은 실패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온 나라 가운데서 제사장 족속이 될 레위 지파를 불러내셨습니다. 그 지파의 머리는 아론의 집이었습니다. 어느 때인가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론에게 하나님께서 너희들과만 계시고 우리에게는 계시지 않느냐라고 대들었습니다. 그러자 하나님은 각 열두 지파에게 그 지파의 이름을 쓴 지팡이를 가져오라고 명하셨습니다. 지팡이는 권위를 의미합니다. 아론의 지팡이에만 싹이 났습니다. 살구가 열렸습니다. 팔레스타인 지방에서 봄철에 가장 먼저 피는 꽃은 살구꽃입니다. 살구꽃은 부활의 생명을 예표하는 것입니다. 겨울이 지나고 가장 먼저 피는 살구꽃, 그것은 부활의 생명입니다. 아론의 지팡이는 죽은 나무 토막이었습니다. 밤새 이 죽은 나무 토막에 싹이 난 것입니다. 그 열매는 사과나 포도가 아닌 살구였습니다. 이것은 그 지팡이가 부활의 생명으로 다시 살아났다는 뜻입니다. 생명이 있는 곳에 권위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생명이 있는 곳에 하나님의 권위가 있습니다. 생명이 있는 곳에 형상이 있고 형상은 다스리는 권위를 가져옵니다. 이와 같이 아론은 하나님을 나타내는 부활의 생명을 가졌으며 하나님을 대표하는 권위를 가졌던 것입니다. 지방교회 안의 장로들, 봉사하는 앞선 형제자매들과 인도하는 형제들이여, 여러분은 하나님의 백성들로 이루어진 교회 안에서 지도자가 되려면 싹을 내야 한다는 사실을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은 반드시 부활의 생명으로 싹을 내야 합니다. 우리 모두는 단지 죽은 나무 토막에 불과합니다. 이 죽은 나무가 권위의 지팡이가 될 수 있느냐 없느냐는 이 죽은 나무가 부활의 생명을 가지고 싹을 내느냐 못 내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만일 당신이 어떤 봉사에서 인도자가 되고 싶다면 그것이 죽은 나무 토막인가 쌍난 지팡이인가를 볼 때까지 기다려야 합니다. 만일 부활의 생명으로 싹이 난다면 그것은 권위가 있다는 표징입니다. 그것은 이제 죽은 나무 토막이 아닌 다스리는 지팡이인 것입니다. 여호수아와 갈렙의 예. 여호수아와 갈렙의 예에서도 원칙은 똑같습니다. 그들은 온전히 주님을 따랐습니다. 갈렙이 주님을 따랐음을 주님 자신이 증거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적을 굴복시킨 것입니다. 주님을 따를 때 그들은 주님의 형상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때 그들은 권위 안에 있었던 것입니다. 사사들의 예. 나는 사사기 5장 31절을 좋아합니다. 이 구절은 사사 시대에도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있었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주님을 사랑하는 그들은 해처럼 빛났습니다. 그러므로 그들은 적을 굴복시킨 것입니다. 얼굴이 해처럼 빛나는 사람이 있을 때에는 대적을 이겼고 온 나라에 평화가 있었습니다. 사사기 전체는 반복의 기록입니다. 주님을 사랑하고 해처럼 빛나는 사람이 있을 때마다 그를 통해 승리가 있었고 온 나라가 그를 통해서 안식을 누렸던 것입니다. 다윗의 예. 다윗은 하나님의 마음과 합한 사람이었습니다. 사무엘상 13장 14절을 읽어보면 원래에는 사울이 왕이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사울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하지 못했습니다. 그는 보좌를 상실했고 하나님은 그의 마음에 합한 다른 사람을 찾으셨습니다. 이 사람 다윗이야말로 의심할 여지 없이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사람이요 적을 굴복시킨 사람이었습니다. 왕들의 예. 제사장 직분은 이미 보았고 이제 왕의 지위를 보기로 합시다. 어느 왕이든 그들이 주님과 함께 할 때에는 적을 굴복시켰고 어느 왕이든 그들이 주님과 함께 하지 않을 때에는 패배했습니다. 그들은 권위를 잃었습니다. 바꿔 말하자면 언제든지 왕들이 하나님의 형상을 갖고 하나님을 나타낼 때에는 그들의 적을 굴복시키는 권위를 갖고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제사장의 직분과 왕의 지위를 둘 다 가지고 있습니다. 제사장 직분은 하나님의 형상을 위한 것이고 왕의 지위는 다스리는 권위를 위한 것이라는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이제 우리는 하나님처럼 되어야 할 제사장들이며 동시에 모든 대적들에게 하나님의 권위를 행사하면서 하나님을 대표해야 할 왕들입니다. 다니엘의 예. 다니엘은 바벨론의 포로였으며 왕궁의 시종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하나님을 나타내는 거룩한 생활을 했습니다. 이리하여 그는 능력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는 그 당시에 온 땅을 다스리는 권위를 가졌습니다. 예수님의 예. 예수께서 이 땅에 계셨을 때 그분은 하나님을 나타내셨습니다. 그분은 어디를 가든지 하나님을 나타내셨습니다. 그는 참 사람이었고 전형적인 사람이었으나 계속 하나님을 나타내셨습니다. 그리하여 그분은 만물을 다스리는 권위를 얻으셨습니다. 스가랴 6장 13절은 예수께서 제사장과 왕의 두 지위를 가지셨음을 우리에게 말해줍니다. 그분은 제사장이었고 왕이었습니다. 오늘도 그분은 여전히 대제사장이시며 여전히 왕중의 왕이십니다. 그분은 하나님을 나타낸 분이었고 하나님을 대표한 분이었습니다. 하나님의 형상과 하나님의 권위를 가진 분, 그는 예수였습니다. 세베대의 두 아들의 예. 어느 날 세베대의 두 아들의 어머니는 그녀의 두 아들을 데리고 예수께 와서 구했습니다. 그녀는 주님의 나라에서 그녀의 두 아들을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주의 좌편에 앉게 명하여 달라는 참 좋은 간구를 했습니다. 우리 모두도 그런 간구를 할 수 있습니다. 주 예수께서는 그녀의 간구에 대답을 하셨습니다. 그러나 그 대답은 그녀가 구한 방식과는 다른 것이었습니다. 주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너는 나의 좌우편을 간구했지만 네 두 아들이 내 양편에 앉게 될지의 여부는 내게 달린 것이 아니요 내 아버지에게 달린 것이다. 그러나 내가 한 가지 말해줄 것은 고난을 당해야 한다는 것이다. 내가 마실 잔을 마셔야 한다는 것이다. 이것은 바로 당신이 권위를 가지려면 생명을 가져야 한다는 뜻입니다. 고난을 당함은 생명을 얻기 위함입니다. 죽음이 없는 곳에는 생명도 없습니다. 고난이 없는 곳에는 생명도 없습니다. 생명은 항상 고난을 통해서 옵니다. 권위를 얻으려면 고난을 통한 생명을 얻어야 합니다. 사도들의 예. 사도행전과 모든 서신들은 사도들이 곧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사람들이었음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그들은 항상 하나님의 권위를 갖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형상을 갖고 있었고 하나님의 권위를 행사했습니다. 그들을 단지 훌륭한 설교자나 위대한 선생으로 여겨서는 안 됩니다. 그것은 너무도 낮습니다. 그것이 전부가 아닙니다. 우리는 반드시 그들을 하나님의 형상을 가지고 하나님의 권위를 행사한 분들로 보아야 합니다. 스게와의 일곱 아들들의 소극적인 예. 스게와의 일곱 아들들은 바울이 예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들은 바울이 전하는 예수의 이름으로 너희를 쫓아낸다 라고 말하며 바울을 흉내냈습니다. 귀신들을 다루기란 그렇게 쉬운 것이 아닙니다. 귀신은 예수도 내가 알고 바울도 내가 알거니와 너희는 누구냐? 너희 위에 뛰어올라 이기고 말 테다 라고 말했습니다. 귀신을 패배시키는 대신 그들의 귀신에게 패배당했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갖고 있지 않고는 결코 권위를 가질 수 없습니다. 이것은 귀신도 알고 당신 자신도 아는 것입니다. 만일 당신이 생명을 갖고 있지 않다면 당신에게는 권위가 없습니다. 당신이 하나님의 형상을 갖고 있지 않는 한 당신은 결코 다스리는 권위를 행사할 수 없습니다. 교회 시대의 신자들에 의해 계시록 5장 10절과 베드로전서 2장 9절은 다 오늘의 그리스도인들이 왕같은 제사장임을 우리에게 말해줍니다. 우리는 한면으로는 제사장들이며 또 한면으로는 왕들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얻게 하는 참 형상을 갖기 위하여 생명 안에서 하나님을 접촉해야 합니다. 그때 우리는 하나님을 대표하는 권위를 갖는 것입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그리스도인들이 이것을 놓치고 있습니다. 그들은 제사장처럼 보이지 않을 뿐 아니라 왕들도 아닙니다. 당신이 하나님의 형상을 갖지 않을 때에는 권위를 잃습니다. 하나님을 찬양합시다. 역대로 하나님을 접촉하고 참 제사장 직분을 지킨 사람들이 있었고 지금도 그러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은 권위를 가졌고 왕위를 행사합니다. 천년 왕국에서의 이기는 성도들에 의해 천년 왕국 시대, 다가오는 천희년 시대에 이기는 성도들은 제사장들과 왕들이 될 것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나타내는 제사장과 하나님을 대표하는 왕들이 될 것입니다. 새하늘과 새 땅에서의 모든 성도들에 의해 영원에서는 모든 성도들이 제사장들로서 하나님을 섬길 것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나타낼 것이며 하나님의 형상을 가질 것입니다. 또한 그 성도들은 왕처럼 다스릴 것이며 하나님의 권위를 가지고 하나님을 대표할 것입니다. 새 예루살렘에 의해 마지막으로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의 모양을 갖게 될 것입니다. 계시록 4장 3절의 상반절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모양이 벽옥 같음을 말해줍니다. 결국 온 새 예루살렘의 벽이 벽옥으로 지어질 것입니다. 온 성이 하나님의 모양을 가질 것입니다. 그때에 그 성은 하나님의 권위를 행사할 것입니다. 영원 안에서 구속받은 성도들의 온몸이 하나님을 나타내는 하나님의 형상을 가질 것이며 하나님을 대표하는 권위를 행사할 것입니다. 그것이 절정이 될 것이며 최종의 완성이 될 것입니다. 그날을 기다릴 필요 없이 오늘 우리는 그것을 먼저 맛봅니다. 우리는 오늘 하나님의 형상과 하나님의 권위를 누릴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제사장들이요 왕들인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권리를 지켜야 합니다. 우리는 여기에서 하나님의 형상을 가지고 하나님을 나타내며 그분의 통치권을 가지고 하나님을 대표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이것은 어떠한 위치이며 책임입니까? 이것은 어떠한 누림입니까? 주님을 찬양합시다. 우리는 하나님의 제사장들이며 하나님의 왕들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을 갖고 하나님의 통치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 교회 안에서 하나님을 나타내고 하나님을 대표하는 사람들입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과 통치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나는 여러분 모두가 성경 전체가 형상과 통치권의 발전이라는 사실을 알기 원합니다. 창세기 1장의 절정인 이 두 가지 사실은 작은 일이 아닙니다. 1장은 흑암, 공허, 황폐, 사망의 물로 시작되었습니다. 그리고 성령이 품었고 빛이 나누어졌고 궁창이 나누어졌습니다. 생명을 낳기 위해 묻이 드러났습니다. 그 후 가장 낮은 생명, 높은 생명, 가장 높은 생명이 차례차례 나타났습니다. 모든 생명의 형태를 봅시다. 풀이나 채소나 나무에는 얼굴이 없습니다. 물고기에는 얼굴이 있지만 그것은 그다지 뚜렷하지 못합니다. 새의 얼굴은 좀 더 뚜렷합니다. 다음에 육축과 짐승들이 나옵니다. 결국에는 사람의 얼굴이 나타납니다. 우리는 사람의 얼굴이 가장 뚜렷하다는 것을 인정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이 얼굴은 하나님의 형상을 담은 얼굴인 것입니다. 이러한 얼굴, 즉 이러한 표현에 하나님의 권위가 맡겨졌습니다. 모든 것은 다 당신이 어떻게 보이느냐에 따라 결정됩니다. 만일 당신이 전갈처럼 보인다면 그것은 귀신과 관계 있는 것입니다. 만일 당신이 뱀처럼 보인다면 그것은 사탄과 관계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참 사람처럼 보인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형상과 관계 있는 것입니다. 참 사람은 권위를 가지고 있습니다. 참 사람이란 무엇입니까? 참 사람은 하나님의 제사장입니다. 만일 당신이 제사장이라면 당신은 왕인 것입니다. 만일 당신이 제사장직에 있다면 당신은 분명 왕좌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곧 당신이 생명 안에서 하나님의 형상을 가지고 있다면 당신은 분명 그의 통치권을 위한 하나님의 권위를 가지고 있다는 뜻입니다. 성경 전체는 형상과 통치권의 발전 기록입니다. 창세기 1장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 안에 있는 하나님의 통치권을 가진 아담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그것은 단지 작은 씨앗에 불과한 것입니다. 계속해서 아브라함을 봅시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형상과 권위를 발전시키고 성숙시킨 첫 번째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하나님을 접촉했고 원수를 패배했습니다. 요셉을 볼 때 그는 대단히 성숙된 사람입니다. 요셉 이야기를 읽을 때 우리는 하나님의 거룩함과 승리의 완전한 형상을 가진 한 사람을 보게 됩니다. 우리는 요셉, 그 사람이 하나님의 권위를 행사한 것을 봅니다. 그 당시의 권위는 애굽의 바로가 아닌 요셉이었습니다. 요셉이 온 땅을 다스렸습니다. 구약을 계속하여 볼 때 우리는 하나님께서 제사장 나라가 될 한 백성을 불러내셨음을 볼 수 있습니다. 온 나라가 하나님을 접촉하고 하나님의 형상을 담게 될 하나님의 제사장들이었습니다. 그러므로 그들은 모든 환경 가운데에서 왕들이 될 수 있었습니다. 싸울 필요도 없이 모든 환경이 그들의 발 아래 복종했습니다. 다음에 우리는 왕들과 선지자들에게로 갑니다. 마지막으로 우리는 예수께로 옵니다. 그분은 완전한 왕일 뿐만 아니라 제사장이었습니다. 그분에게는 하나님을 나타내는 제사장 직분이 있고 하나님을 대표하는 왕위가 있습니다. 그리스도는 머리요, 그 다음은 구속받은 모든 성도들로 이루어진 몸입니다. 몸인 우리는 머리와 똑같이 제사장들로서 하나님의 형상을 갖고 왕들로서 하나님의 권위를 행사합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에 대하여는 제사장들이요, 모든 환경에 대하여는 왕들입니다. 우리는 교회 생활 가운데서 하나님을 나타내고 모든 환경 가운데서 그분을 대표합니다. 그 후 때가 찰 때 천년 왕국 시대가 올 것입니다. 그동안의 모든 이기는 성도들은 자유로이 하나님의 형상을 가지고 하나님을 나타내는 제사장들이 되고 하나님의 권위를 가지고 하나님을 대표하는 왕들이 되어 이 땅을 다스리는 완전한 통치권을 갖게 될 것입니다. 결국 우리는 영원을 가질 것입니다. 영원 안에서 우리는 놀라운 완성, 즉 새 예루살렘을 볼 것입니다. 그것은 참으로 절정입니다. 그보다 더 높고 더 완전한 것은 없습니다. 새 예루살렘의 온 성이 하나님의 형상을 가질 것이며 하나님의 통치권을 행사할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성경의 기록입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통치권을 가진 하나님의 형상의 발전을 기록합니다. 하나님은 그의 구속받은 백성들에 의해 영원히 나타날 것이고 영원히 대표될 것입니다. 덧붙이는 말. 마태복음으로 돌아가서 16장 마지막 절과 17장의 첫 두 절을 읽어봅시다. 주 예수께서 말씀하시기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여기 섰는 사람 중에 죽기 전에 인자가 그 왕권을 가지고 오는 것을 볼 자들도 있느니라. 엿새 후에 예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그 형제 요한을 데리시고 따로 높은 산에 올라가셨더니 저희 앞에서 변형되사 그 얼굴이 해같이 빛나며 옷이 빛과 같이 희어졌더라. 이 구절들에서 우리는 예수님이 그의 왕국 안에서 오심을 봅니다. 예수께서 변형되어 빛났던 것은 왕국의 임함이었습니다. 예수가 빛난 곳에 왕국이 있습니다. 이 광채는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것입니다. 형상이 있을 때 즉시 통치권이 나타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으로 빛날 때 우리는 통치권을 행사하려고 애쓸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권위가 바로 거기에 있기 때문입니다. 어떻게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으로 빛날 수 있습니까? 우리는 고린도 후서 3장 18절을 읽어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다 수건을 벗은 얼굴로 거울을 보는 것 같이 주의 영광을 보매 저와 같은 형상으로 화하여 영광으로 영광에 이르니 곧 주의 영으로 말미암음이니라. 나는 수건을 벗은 얼굴이라는 말을 좋아합니다. 주 예수께서 변형되셨을 때 그분의 얼굴은 밝은 해같이 빛났습니다. 그러나 고린도 후서 3장 18절에 언급된 얼굴은 단지 겉 얼굴뿐만이 아니라 속의 얼굴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우리는 모두 겉 얼굴과 속 얼굴을 가지고 있습니다. 겉 얼굴은 단지 속 얼굴의 표현일 뿐입니다. 겉 얼굴은 우리의 외면적인 사람이고 속 얼굴은 우리의 이면적인 사람입니다. 얼굴은 우리 모든 것의 지표요 표현입니다. 여기에서 그 누구도 겉 얼굴에 수건을 쓴 사람은 없습니다. 그러나 나는 우리 가운데 많은 사람이 아직도 우리의 속 얼굴에 수건을 쓰고 있지 않은가 염려스럽습니다. 우리에게는 수건을 벗은 얼굴이 필요합니다. 죄에 속한 것들과 세상에 속한 것들뿐 아니라 종교적인 것들과 성결한 것들까지도 우리에게 수건이 될 수 있습니다. 당신이 고린도 후서 3장의 구절들을 잘 읽어본다면 거기에서 말한 수건은 특별히 구약 성경의 의문임을 알게 될 것입니다. 심지어 성경까지도 수건이 될 수 있습니다. 성경에 있는 글자까지도 살아계신 주님을 보지 못하도록 우리를 덮는 수건이 될 수 있습니다. 만일 성경의 문자가 우리에게 수건이 될 수 있다면 모든 것, 즉 당신의 아내, 당신의 남편, 당신의 친구들, 당신의 아이들, 당신 자신, 당신의 형제자매들, 당신의 선한 행동, 당신의 나쁜 행동, 당신의 열심, 당신의 하나님을 위한 봉사가 다 수건이 될 수 있습니다. 모든 것들이 그것이 주님 자신이 아니라면 다 수건이 될 수 있습니다. 그것이 얼마나 거룩한 것인가, 얼마나 하늘에 속한 것인가, 얼마나 영적인 것인가, 혹은 얼마나 종교적인 것인가는 문제가 아닙니다. 그것이 주님 자신이 아닌 한 그것들은 수건이 될 수 있습니다. 당신은 아직도 이러한 수건들에 가리워져 있을지 모릅니다. 그것이 바로 당신이 여기 앉아있으면서도 주님을 보지 못하는 이유인 것입니다. 고린도 후서 3장 18절에서는 우리가 다 수건을 벗은 얼굴로 거울을 보는 것 같이 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거울입니다. 우리는 거울을 보는 것 같이 봅니다. 거울은 보는 것을 반영합니다. 우리는 수건을 벗은 얼굴로 주의 영광을 보고 40일 동안 하나님의 얼굴을 본 후 하나님의 영광이 그의 얼굴에서부터 뿜어나왔던 모세처럼 주의 영광을 반영해야 합니다. 그가 산에서 내려왔을 때 그는 하나님의 영광으로 빛나고 있었습니다. 우리는 모두 그러해야 합니다. 우리는 모든 것, 즉 악한 것, 선한 것, 거룩한 것, 거룩하지 않은 것, 종교적인 것, 비종교적인 것, 신령한 것, 신령하지 않은 것을 다 잊어버려야 합니다. 그것이 무엇이든 간에 그것이 주님 자신이 아닐 때 우리는 그것을 버려야 합니다. 우리는 원수의 간교함을 알 필요가 있습니다. 사탄은 당신이 주님을 바라볼 때 그 시선을 돌리기 위하여 무엇이든 이용합니다. 사탄이 이용할 수 없는 오직 한 가지는 주님 자신뿐입니다. 특별히 주님을 바라보는 사람들을 방해하는 것들과 주님을 접촉하고 누리는 사람들을 가리는 것들에 관하여 쓰여진 책이 신약에는 적어도 네 권 있습니다. 갈라디아서에서는 율법과 종교와 유전을 다룹니다. 이 모든 것들이 분리시키는 수건입니다. 율법은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고 거룩한 것이었습니다. 신약에서까지도 율법을 거룩한 것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율법과 같이 거룩한 것들까지도 당신을 그리스도로부터 분리시킬 수 있고 그리스도를 누리는 것으로부터 당신을 단절시킬 수 있습니다. 단지 부도덕한 책들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율법도 그리스도로부터 분리시킬 수가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분리시킬 수 있습니까? 당신의 얼굴이 그리스도 대신 율법을 향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럴 때 율법은 즉시로 수건이 됩니다. 율법은 항상 종교를 만들며 종교는 오랜 유전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하여 율법과 종교와 유전은 모두 절연체가 되어 당신을 하늘의 전류인 주님 자신으로부터 절연시키는 것입니다. 골로새서가 또한 그러한 책입니다. 골로새서에서는 철학이라는 단어가 사용됩니다. 골로새서에 있는 철학이라는 말은 실은 영지주의를 의미합니다. 영지주의는 높은 철학으로서 히랍, 애굽, 바벨론의 철학을 혼합한 것에 유대 철학적인 기독교 철학을 더한 것입니다. 그것은 혼합물입니다. 인류 문화의 최고의 산물인 그 철학이 초대 교회에 들어와 심각한 방해 요인이 되었습니다. 철학이 인류 문화의 가장 좋은 산물일지 모르나 그것은 주님이 아니므로 수건이 된 것입니다. 그것은 처리되어야 합니다. 그 다음은 히브리서입니다. 만일 당신이 히브리서를 읽어본다면 그 책은 유대교의 모든 좋은 것들을 열거하고 있음을 알게 될 것입니다. 히브리서는 유대교의 모든 좋은 것들이 단지 그리스도의 예표, 모양, 그림자로 간주되어야 할 뿐임을 보여줍니다. 가령 당신이 우리를 방문하기 전에 내게 당신의 사진을 보냈다 합시다. 나는 당신을 사랑하므로 당신의 사진을 귀중히 여길 것입니다. 이것은 옳은 것입니다. 나는 당신의 사진을 사랑합니다. 이제 당신이 직접 나를 방문했습니다. 내가 당신을 보지 않고 계속 당신의 사진만을 보고 그 사진만을 사랑한다면 당신의 사진까지도 내 눈에는 수건이 되는 것입니다. 당신은 나에게 어리석은 사람이여 사진을 던지고 나를 보시오 라고 말할 것입니다. 예수가 오기 전에 하나님은 그의 백성들에게 그리스도의 여러 면의 사진을 보여주려고 구약을 사용하셨습니다. 그러나 유대인들은 사진에만 네 방면의 사진만이 아닌 32 방면의 사진들에 집착하고 있었습니다. 그것들이 그들을 둘러싸 그리스도를 보지 못하게 했습니다. 그리스도는 울타리 밖에 계셨습니다. 유대인들은 그리스도에 관한 많은 것들을 보았지만 그리스도 자신은 볼 수 없었습니다. 이렇게 히브리서는 유대교 신자들에게 사진, 즉 유대교의 모든 제도를 버리고 그리스도를 보아야 한다는 사실을 말하기 위하여 쓰여졌습니다. 사도시오,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생각하십시오. 모세와 천사들과 여호수아를 잊어버리고 우리의 사도이신 예수 그리스도만을 깊이 생각하십시오. 우리의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생각하십시오. 그를 보십시오. 그를 쳐다볼 뿐 아니라 다른 곳에서부터 시선을 돌려 그분을 보십시오. 유대교의 모든 것들로부터 시선을 돌려 그를 보십시오. 성경에서부터 시선을 돌려 예수 그분 자신만을 보십시오. 또 다른 한 권은 고린도전서입니다. 고린도전서에서 바울은 심지어 영적 은사들, 즉 방언을 말하는 은사, 방언을 통역하는 은사, 병고치는 은사, 이적들까지도 그리스도인들에게 수건이 될 수 있음을 경고했습니다. 당신은 원수의 간교함을 봅니까? 율법, 철학, 성경적인 항목들과 교훈들이 있는 유대교, 영적 은사들, 모든 것들이 좋은 것이지만 많은 그리스도인들에게 얼굴을 가리는 수건이 되었습니다. 우리는 모두 주 예수께 이렇게 말해야 합니다. 주 예수여, 나는 당신을 사랑합니다. 나는 성경이 당신을 계시하기 때문에 성경을 사랑합니다. 그러나 나는 성경으로 수건이 되게 하지는 않으렵니다. 주 예수여, 나는 당신을 사랑합니다. 나는 당신 자신의 인격을 사랑하며 당신을 직접 사랑하며 더욱 친밀히 사랑합니다. 나는 당신을 더욱 가까이 사랑합니다. 나는 당신을 멀리서 보기를 원치 않습니다. 나는 당신과 얼굴과 얼굴을 맞대고 보기를 원합니다. 주여, 나는 당신의 입을 맞추도록 가까이 하기를 원합니다. 나는 여러분 중 많은 사람이 이미 이러한 경험에 들어갔으리라 믿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모두 이러한 경험을 보존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는 주님께 이렇게 말해야 합니다. 주 예수여, 내가 은사를 좋아함은 당신을 접촉하는 것을 돕기 때문입니다. 그렇지만 그 은사가 수건이 된다면 나는 그것을 던져버리겠습니다. 나는 주님만을 사랑합니다. 나는 당신 자신만을 직접적으로 친밀히 사랑합니다. 나는 어느 때나 당신에게 입맞출 수 있을 만큼 당신을 사랑합니다. 당신과 나 사이에는 거리가 없고 나뉨도 없고 격리됨도 없습니다. 나는 직접 친밀하게 당신 앞에 있습니다. 만일 당신이 일하다면 당신은 변화산상에 있게 될 것입니다. 당신은 변화될 것이고 빛날 것입니다. 우리 중에 많은 사람이 우리의 식구들에 대하여 간증합니다. 그들이 주님 안에서 시간을 보낸 후 그들의 방에서 나올 때 그들의 얼굴은 빛나고 있었고 그들이 주님과 함께 있었음을 실감하게 됩니다. 그 빛은 모두 배반적인 피조물들을 정복합니다. 그것은 남편과 아내와 아이들 그리고 모든 환경들을 정복합니다. 이것이 바로 왕국입니다. 이것이 통치권입니다. 통치권은 광채로부터 옵니다. 예수께서는 그분이 변형되었을 때 그분의 왕국 안에서 나타났습니다. 그분은 해같이 빛났습니다. 그분은 형상을 가졌고 통치권을 가졌습니다.